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지난 한 주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이어서 북한이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등 한반도에 먹구름만 더해진 한 주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두 나라 사이에 사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없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넓히면서 미국에서는 지상군 파병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한 후 처음으로 호주의 최신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종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자위력 강화 조치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은 먼저 북한 국방위원회가 주장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와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률을 확보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 지난 8일 진행된 전략 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로 북한군의 전력 강화가 최절정에 이른 것을 보여주었다면서 세계가 격천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전략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은 또 미국과 한국 등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지목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비난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미국과 한국 등 3국이 이번 시험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엄중한 도발이라면서 국제적인 공조 분위기를 돋구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낸 데서 배경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성명은 특히 유엔 안보리를 미국의 독단과 전향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로 깎아내리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내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포기한 기구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은 누가 도발이라고 시비를 걸며 중지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북한의 자위력을 강화하는 조치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타격 수단을 소형화, 다종화했다는 북한의 주장.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타격 수단을 소형화, 다종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그런 역량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변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탄도미사일에 장착했다는 정보가 없고 이 같은 북한 기술이 완성된 것으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핵타격 수단의 소형화와 다중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위협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이 북한이 핵탄두 개발의 소형화 단계 들어섰다는 그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의 SLBM의 사출 시험이 성공했다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사출 시험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 사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이 이미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으며 발사체가 잠수함에서 발사된 뒤 물 밖으로 솟아올라 150m 정도 날아간 것이 정보 자산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작 논란을 불러온 미군 당국자의 발언은 북한의 SLBM 수준이 아직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사출 시험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SLBM 기술에 대한 의문이 미국 측에서 먼저 제기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유너필드 미 합참 부의장은 지난 19일 북한의 SLBM 수중 사출 시험을 언급하며 북한의 기술 수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너필드 부의장은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성공했다고 믿기에는 북측의 비디오 편집자와 선전 선동 전문가의 기술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곳곳에서 영상 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되는데요.
네.
북한이 완전한 SLBM 기술 능력을 개발하려면 아직 멀었지만 언젠가 북한이 관련 능력을 갖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북한의 SLBM 사출 시험 조작 논란이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북한의 SLBM 발사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여러 정황상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연구위원은 적어도 잠수함에서 사출 시험을 한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네.
사출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려면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진 몇 장밖에는 없어서 아마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SLBM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 전 있었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이 수중 사출 시험과 관련 있는 그런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기 때문인데요.
네.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지난 9일 이뤄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제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이 유엔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인데요. 결의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검토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국방위원회가 주장한 핵타격 수단의 소형화, 다중화에 대한 관련국들의 반응과 유엔의 움직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장관 회담 소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과 또 공동 기자회견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다뤄졌나요?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미한 동맹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두 나라 외교장관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 좀 더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케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 미국과 한국의 사이에는 어떤 빗줄기조차도 스며들 틈이 없을 정도로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케리 장관은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안보 우려사항은 바로 북한이며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약속을 어기고 위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윤 장관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국과 한국 간 고위급에서 대북 정책의 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케리 장관은 또 북한 내부 동향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케리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나 핵무기 추구는 위험한 방향이며 SLBM은 또 다른 도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행동과 연계돼 있으며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공개 처형 같은 숙청을 하고 있다고 북한 내부 동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같은 사례들에서 북한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세계에서 가장 없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회부할 사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케리 장관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 언급을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케리 장관은 지난 18일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서울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드에 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케리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추측이 어떻게 판명이 됐습니까?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중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해 두 나라 사이에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미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루 전 케리 장관의 사드 관련 발언은 미국 내부에 있는 청중을 상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케리 장관의 발언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심각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하고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이 또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네.
사드 배치의 문제에 대한 한국 내의 민감한 기류와 미국 행정부 내부의 실무 검토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양국 간 협의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러셀 차관부의 기자회견에 앞서서 사드를 한반도에 영구히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미국 고위관리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러셀 차관부는 기자회견에서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로즈 차관보가 사드 포대에 한반도 영구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러셀 차관보는 사드를 비롯해 어떤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미국 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캐리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로 예정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를 북한이 하루 만에 돌연 철회했습니다. 반 총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디지털 포럼에 참석해 연설을 하면서 북한이 당일 새벽 외교 경로를 거쳐서 개성공단 방문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는데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이 같은 평양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단호한 모습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무산되긴 했지만 만약에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하게 됐었으면 이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2년 만에 일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1993년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평양 방문 이후 유엔 수장이 북한 땅을 밟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었죠.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참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을 철회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이 고립의 길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고립의 길로 나가지 말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내민 대화와 협력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 수장에 대한 이 같은 북한의 처사는 정말로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는데 북한 당국이 하루 만에 갑작스럽게 반 총장의 개성 방문 허가를 철회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나 매체들은 여지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반 총장의 하루 전 발언을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반 총장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남북 대화의 메신저, 그러니까 전달자 역할을 자처한 반 총장의 방북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남북 대화에 의지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또 북한 내부의 사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보기에 현 국면에서 반 총장의 방북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이후 내부적으로 충성 경쟁에 따른 강경한 대외 정책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엔 입장에서도 좀 황당한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반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는데 북한이 갑자기 허가 취소를 통보해야 했고 허가를 번복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크 대변인은 특정 국가가 유엔 고위 인사를 초청해놓고 막판에 마음을 바꾼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외교 관례상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반 총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방북 허가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먼저 미국의 AP통신은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돌연 방북 허가를 취소한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유엔 사무총장이 20여 년 만에 북한 땅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흔치 않은 외교적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다는 평가를 보도했습니다.
네, 박병현 기자와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뱅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너.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넌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네 삶도
crazy. People have been saying lovely things about us, and it's really been over the top. And I can't tell you how flattering, embarrassing, and gratifying it has all been. I have two things to say about this. First of all,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심야 토크쇼 진행자 데이비드 레터맨입니다. 레터맨은 33년간 지켰던 진행자 자리를 뒤로하고 지난 20일 은퇴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심야 토크쇼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웃음과 음악이 있고 때로는 정치를 신랄하게 풍자하기도 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미국의 정치인들은 레터맨이 심야 토크쇼에 나와서 평소와는 다른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영화 배우와 가수, 화제 인물도 토크쇼의 단골 손님입니다. 레터맨은 이런 심야 토크쇼 진행자로 33년간이나 활동하면서 미국 안방에서 가장 익숙한 텔레비전 출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 6,000회의 방송에 2만 명의 인사가 그의 방송을 거쳐갔습니다. 미국 최고 권위 텔레비전상인 에이미상 후보에 70여 차례 올라 9번이나 수상했고 텔레비전 잡지 TV가이드가 선정한 위대한 텔레비전 방송인 50명 안에 드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올해 68살인 레터맨은 대학에서 방송을 전공하고 고향인 인디애나폴리스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와 텔레비전 날씨 담당 기자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LA로 옮긴 후에는 방송사 희극 작가로 일하면서 희극 배우로 무대에도 올랐는데 그러다 자니 카슨이라는 유명 토크쇼 진행자의 눈에 띄어 고정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인기가 오르자 1982년 자신의 이름을 건 심야 토크쇼를 갖게 됐고 이후 방송사를 옮기긴 했지만 33년간이나 진행을 맡았습니다. 레터맨은 차분한 진행과 인간미 있는 따뜻한 멘트, 때로는 날카로운 풍자로 남녀노소 미국인들의 오랜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마지막 방송에는 부시 전 대통령 부자와 클린턴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까지 영상으로 출연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레터맨이 없는 텔레비전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레터맨은 마지막 인사에서도 겸손한 유머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남길 것은 그동안 엉망인 적이 더 많았던 방송을 지켜봐준 시청자들을 위해 감사하다는 말뿐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33년간 미국 심야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하다 은퇴한 유명 방송인 데이비드 레터맨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ISIL 관련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이라크 요충지 라마디를 장악한 데 이어서 시리아에서도 고대 유적지 팔미라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그런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습 지원으로 수세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던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다시 점령 지역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ISIL은 지난 주말에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요충지 라마디를 장악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시리아에서 고대 유적지가 있는 팔미라를 장악했고요. 또 시리아의 인근 군사시설도 손에 넣었는데요. 이곳에는 시리아군의 최대 무기고가 있고 또 교통으로도 중요한 그런 요충지입니다.
네.
특히 이제 시리아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요. ISIL이 팔미라를 장악하면서 시리아 영토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이라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네, 팔미라에서 ISIL의 유적 파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팔미라는 중동에서도 매우 중요한 고대 도시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고대에 이제 상인들이 휴식처로 사용했던 이제 오아시스에 있는 도시인데요.
네.
특히 1세기와 2세기 고대 로마 건축물이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 ISIL은요, 이라크나 시리아에서 다른 도시들을 점령했을 때 이슬람주의 극단단체 아닙니까?
네.
이슬람 문명 이전에 있었던 그런 고대 유적들은 야만적으로 파괴를 하면서 충격을 줬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대 유적 파괴를 선전선동에 극단주의 선전선동에 이용을 하고
네.
또 여기서 약탈한 유물을 암시장에 팔아서 수익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이 팔미라에서도 그런 만행을 저지를 거란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시리아 정부는 팔미라가 ISIL의 수중에 들어갈 위험에 처하면서 운반할 수 있는 유물들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로마 시대, 특히 고대 로마의 건축물이 남아있고 또 대형 유물들도 남아있어서 미국 정부를 비롯해서 국제사회 등도 우려를 밝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팔미라가 유물도 많아서 그렇지만 또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팔미라에는 시리아군의 최대 무기고와 활주로 등을 포함한 큰 군사시설이 있고요.
네.
군수용소도 있습니다. ISIL이 팔미라를 장악하면서 군사시설도 손에 넣었고요. 인근 유전지역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시리아의 주요 도시나 이라크 국경까지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보급로도 확보하게 된 셈인데요.
네.
시리아 정부군은 팔미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국 ISIL에 내주고 퇴각하고 말았는데 이번 패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시리아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른 점은요.
네.
그동안에 ISIL이 시리아에서 점령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다른 온건파 반군들이 이미 정부군으로서 빼앗아서
네.
점령하고 있던 것을 이제 장악한 것인데 이 팔미라의 경우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작정을 하고 지키던 그런 주요 도시인데
네네.
이곳이 이제 ISIL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리아군의 방어 능력에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리아군은 ISIL에 비해서 우수한 무기도 갖췄고 또 보급도
네.
받고 있지만 팔미라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ISIL은 자살폭탄 공격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시리아군의 방어망을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한편 또 다른 측면으로는 시리아에 그동안에 시리아 정부를 돕던 시아파 민병대 병력이 있는데 이들이
네.
이제 이라크에서 앞서 이제 ISIL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위기에 처하자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라크 북부와 서부로 이동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의 세력은 줄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ISIL이 이라크에서 점령한 라마디, 이 라마디는 어떤 곳인가요?
라마디를 점령했다는 소식은 지난 주말에 있었죠.
네.
라마디도 역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데요. 라마디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2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과는 더욱 가깝고요. 또 라마디는 시리아의 ISIL 거점인 나카와 이라크 중심부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네.
ISIL의 이제 말씀드려도 본부는 이제 시리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 이라크의 무기와 병력 등을 들여보내기가 더욱 용이해진 점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라크 사태가 악화된 데 대한 책임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내년 대선 후보들이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화당 후보들한테 그런 질문이 집중되는 이유가 과거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이라크전에 참전을 했고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제거했는데 결국 이후에 이제 이라크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네.
더욱 극렬한 이제 테러 세력이 이라크에서 이제 위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당시 이제 공화당 조지 부시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인데요. 당시 이제 부시 정부가 후세인 정권이 보유한 대량 학살 무기 제거 또 이라크 내 테러 세력 소탕을 이라크전 개전의 이유로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네.
결국 결과적으로는 무기가 나오질 않았죠.
네네.
게다가 이제 이라크는 정치 불안을 틈타서 ISIL 같은 극단적인 테러 세력이 더 활기를 치고 있고 또 이라크전을 치르기 위해서 미국의 미국 군인들의 인명피해 또 미국의 재정적인 피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같은 공화당 출신인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냐는 질문에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한편 공화당 진영에서는 오히려 이제 오바마 정부의 민주당
네.
정부인데요.
네네.
오바마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바마 정부가 너무 섣불리 이라크에서의 철군을 결정을 했고
네.
또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의 세력이 불안하는 조짐이 있었고
네.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그런 경고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미리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ISIL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의 대응 정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요즘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공습만 하고 빠질 게 아니라 지상군 파병을 통한 군사 개입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바마 정부의 전략은 이제 주로 작전은 이제 대응 작전은 다른 연합군과 함께 이제 공습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지상에서의 작전은 이라크의 경우 이제 이라크 정부군, 시리아에서는 또 미국이 시리아와 이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리아 이 아사드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리아의 온건파 반군을 이제 지원한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저 대응 전략이 잘못됐다는 것인데요. 지난주 이제 공화당 주요 의원들이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ISIL이 이라크 라마디를 장악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이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요.
네.
베이너 의장은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 대응 작전, 이제 지상 작전을 말하는 것이죠.
네.
대응 작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력 사용권을 의회에 요청하라. 결국 이제 지상군을 파병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올 초 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 사용권을 승인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승인한 내용은요. 지상군 병력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개인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지상군 병력이 이제 개입했던 것은 아주 극히 이제 특수부대, 소수의
네.
특수부대에 가서 뭐 인질 구출 아니면 이 ISIL 지도부의 암살 뭐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주 제한적인 것이었죠.
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은 이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건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 본격적인 지상군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고 특히 이제 공화당 상원의 이제 군사위원장인 존 맥케인 의원 그리고
네.
최근에 내년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등은 만 명의 지상군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 이런
네.
구체적인 제안까지 공개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숫자까지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만 명이 아니라도 이제 뭐 어떤 일정 규모를 얘기한 적은 있었지만
네.
이 두 의원이 이렇게 숫자를 밝히면서 얘기한 것은 처음이었죠.
네. 백악관은 어떤 반응입니까?
백악관은 여전히 이제 이번 주까지는 지상전투는 이라크 정부군이 주도하고 미국은 공습 지원에 주력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화당 의원들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미 앞서 이제 백악관과 의회가 지난 올 초에 이제 통과된 무력 사용권을 통과하기에 앞서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길게 여러 차례 이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너 의장이 최근에 이 전황을 이유로 원점부터
네.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오바마 대통령도요, 이제 라마디가 이제 ISIL이 라마디를 장악하고 또 시리아에서
네.
팔미라를 장악한 이런 최근의 정세에 대해서 이 전황에 대해서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도 전쟁에서 이제 밀고 밀리는 그런 이제 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의 후퇴지 이것을 크게 이제 미군의 대응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ISIL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넓히면서 미국에서는 지상군 파병론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미군 정찰기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나요?
네, 미국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미국 CNN 방송 기자가
네.
미 해군의 P-8A라는 이 포세이돈이라는 배무에 가지고 최첨단 정찰기입니다.
네.
이 정찰기에 남중국해 정찰 임무에 동행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정찰 임무에 기자를 동행시킨 건 이례적이죠.
네.
미군 정찰기가 중국의 인공섬 또 군사 시설을 건설 중인 스플래틀리 군도 상공에 접근하자 중국 해군이 여러 차례 강력한 어조로 물러나라고 네. 직접 이제 경고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면 뭐 한번 경고해서 이 미 해군 정찰기가 곧바로 물러나진 않았나 봐요.
네, 미군 정찰기는요.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 빠져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 해군이 반복적으로 경고를 보낸 거고요. 경고를 보내는 이 라디오 네. 내용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들어보면 중국 해군이 이제 영어로 경고 무선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네. 중국 해군임을 밝히고 이제 플리즈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차분하게 네.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군 정찰기 조종사가 자신들은 국제 영공을 국제법에 따라 운행 중이다.
네.
그러니까 물러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니까요. 중국 해군은 이어서 군사 경계 구역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당장 물러나라고 소리를 치고 훨씬 강력한 어조로 반복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총 8차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경고 무선을 보냈다고 하고 하지만 미군 정찰기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들을 정찰하는 임무를 마치고 해당 상공에서 나왔습니다.
네, 긴장된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 문제 해역이 된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네. 이제 미국과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지난 주말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과도 만났었는데 중국과 미국이 이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죠. 중국은 네. 이제 다 자국 영해라는 입장이고
그렇죠.
미국은 그렇지가 않죠.
네.
사실 이 남중국해는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 정찰기가 비행한 곳은 스플래틀리 군도라고 남중국해에 있는 곳인데요.
네.
중국어로 난사군도라고 하고요.
예.
이 중국 외에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타이완까지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유권 갈등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인데
네.
중국이 지난 2년간 원래 이제 암초들로 구성된 그런 군도입니다.
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 주변에 인공섬을 조성을 하고요. 중국이 여기에 활주로 부두, 또 유류 저장고, 막사 이렇게 이제 보기에도 이제 군사 시설로 보이는 그런 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이 목격이 됐는데
네.
지금도 건설이 계속되고 있고요. CNN 방송에 따르면요. 중국이 건설한 7개의 인공섬 넓이가 미식 축구장 1,500개, 일반 축구장으로 해도 1,100개가 넘는 매우 넓은 규모라고 합니다.
네, 대단하군요. 이 주변 국가들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 이런 군사시설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스플래틀리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은요,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해왔죠. 또 이 중국이 인공섬을 근거로 영유권을 더욱 강력히 주장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필리핀 대통령은 얼마 전에 중국이 이 인공섬의 활주로 건설을 마치고
네.
전투기를 배치할 경우에 필리핀 전역이 작전 범위에 들게 된다면서 심각한 안보 우려라고 지적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스플래틀리 네. 군도가 중국보다는 필리핀에 훨씬 가깝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건설한 인공구조물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중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 이 해당 해역에서 항해, 또 비행의 자유를 계속 지켜낼 것이라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죠.
네, 그래서 이 미 해군의 정찰 비행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찰 비행을 미국의 언론에 이례적으로 네. 공개한 것도 어떤 미국 정부의 그런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네. 갖게 하는데요. 앞서 미국 당국자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지만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스플래틀리 군도 인근 해상과 상공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밝힌 네. 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에 정찰 비행이 이루어졌고 또 언론에도 공개가 된 것이고
네.
그래서 미국이 이를 통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 외교부는 처음에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 관련 국가, 이제 미국을 뜻하죠. 관련 국가는 중국의 명백한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며칠 후에는
네.
중국 해군이 자국 영공에 침입한 미국 정찰기를 라디오 경고로 성공적으로 몰아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중국 정부는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군 당국자가 군함과 군용기를 해당 해역과 상공에 보낼 거라고 밝혔을 때도 이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었습니다.
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시아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호주에 최신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에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뭐 잠수할 기술 하나 제공하기로 한 게 이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네.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일본은 과거에 이제 무기 수출을 자체적으로 오랫동안 금지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4월 아베 정권에서 이 원칙을 폐기하고 방위장비 이전 원칙이라는 걸 신설했는데 이후에 네. 이제 처음으로 무기 개발 기술을 해외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치, 의미 있는 조치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요. 호주에가 일본의 전략적인 협력국이고 또 네. 공통의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이 호주와 공동으로 잠수함을 개발하는 건가요?
이제 그런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잠수함 전력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자 개발이 아니라 외부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일본 정부에도 이제 공동 개발 가능성을 타진한 상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관련 기술을 이전하고 참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이전이 아니라 이제 제공하기로 한 것이죠. 이제 일본 정부가 잠수함 기술 정보를 호주에 제공하면 호주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검토를 거쳐서 이제 일본과 잠수함 전력 현대화 계획을 함께 추진을 할지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죠.
네, 호주와의 잠수함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나라가 일본 외에 또 있습니까?
네, 프랑스와 독일도요 이미 참여 네.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본이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잠수함, 뭐 특별한 잠수함인가요? 어떤 잠수함입니까?
최신형 잠수함입니다. 소류급 네. 잠수함인데요. 4,200톤 규모고요. 원자력 잠수함을 제외한 일반 잠수함 중에는 최대 규모고 최신형입니다. 특히 이 소유급 잠수함은 다른 잠수함들보다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길고요.
네.
또 적이 포착하기도 어려워서 일본의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한편 이제 호주가 일본과 최종적으로 잠수함 공동 개발에 나서게 된다면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호주, 미국을 연결하는 삼각군사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미국은 국방비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일본, 호주와의 이 군사동맹 강화를 추진해왔습니다.
네, 일본이 지난해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한 후 처음으로 호주의 최신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까지 지구촌에서 일어난 소식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경이었습니다.